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선 본문을 통해서 10절에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숙련된 건축자, 그리고 모든 기술자를 거스릴 만한 그런 탁월한 건축자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숙련된 지혜로운 건축자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바로 터를 세우는 건데, 기초를 닦는 건데, 이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터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도적 가르침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의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으니 사도적 가르침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워져 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제 교회는 그 자체로 이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말로 그 유명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교회를 위해서 헬라어로 지어진 그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모임, 단체,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다른 단체, 다른 모임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일종의 단체들, 모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여느 단체처럼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고 또 그 추구해야 할 목표를 이루어야 할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기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와 또 모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도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것도 분명히 이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룰 방법들이 있고 그 모임과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어떤 모임과 단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어떤 모임이 교회의 어떤 속성과도 좀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가 분명히 세상의 어떤 단체와 모임과 분명히 다른 이유는 바로 터 때문입니다. 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다른 세상의 모임과 단체와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그 목적을 이뤄가는 방법도 다르고 또 구성원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들도 다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항상 확인되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터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모든 역량이 모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은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오로지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교회는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모든 물음들이 바로 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서 던져지는 질문들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터만 확인이 되면 교회는 절대 주님의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탁월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성도들이 일반의 어떤 다른 단체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학력이 높기 때문에 이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입증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제 장수의 장수를 거듭할수록 와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는 산적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또 고린도 전후서 두 장만 쓴 것이 아니고 굉장히 편지들이 한 네 편을 썼다고 이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방문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터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숙련된 건축자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신경 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터,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계속 틈만 있을 때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계속 꾸짖으면서도 자신들이 그 대상이 원수들이 아니라 이 왼수들이 아니라 자기 형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터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기만 하면 끝이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교회를 지을 재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과 같은 어떤 재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이 뭐 여러분이 일단은 탁 보시면 불에 타는 재료들,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금, 은, 보석 같은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로 교회를 지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금, 은, 보석이라고 하는 재료들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주재료가 바로 금은 보석입니다. 때문에 금은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성전처럼 온전히, 솔로몬 성전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석이 성전의 주재료이고 성전의 주재료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금은 보석으로 세우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28장을 보면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그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막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해서 모세에게 줬듯이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그리게 하셨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리신 거죠.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서 그린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금은 보석이라고 하는 성전의 재료를 언급하면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보다 더 노골적으로, 보다 더 분명하게 이제 교회가 성전인 것을 아예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을 말할 때 헬라어 보통 두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에론은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냥 성전에 이렇게 통틀어진, 그러니까 성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전뿐만 아니라 본 건물뿐만 아니라 어떤 성전들, 성전 주변의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 히에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성전의 어떤 일반적인 통칭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쓰이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할 때 이 헬라어 단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성소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될 때는 이 나오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훗날 그때 당시 통용어인 헬라어로 70인역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이 단어, 이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뭐로 쓰였냐면 바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는 이 성전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어떤 성전의 통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 특별히 지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중에서도 제일 거룩한 지성소인 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16절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지성소의 의미로 이 나오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성소는 알고 있듯이 그냥 모든 제사장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가장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중에서도 그 레벨로 치자면 최고 레벨에 다다라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해가 되거나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위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제사장이라도 그 누구도 처단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레위기 15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레위기 15장의 본문은 이 부정한 병인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상 이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그 정결함을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묻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까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을 보십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를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부정하면 반드시 물을 통하여 뿌림을 받아서 그 부정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성전으로 그냥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는 거죠.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출교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진영에서 몰아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온통 무법천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교를 당한 사람의 이 형벌입니다. 그러니 출교를 당하게 되면 고통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결함에 그렇게 너희들이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에 너희들이 침해하면 너희들이 큰 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나오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으면 백성들이 그 회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듯이 너희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회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내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내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지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 회중 가운데서 떨어뜨려 내보내든지 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드려라.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어떤 선택의 요지가 아니다. 너희들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이 그 모양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핵심은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게 되고 자기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어떤 해석도 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아니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비슷비슷합니다. 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뜻과 가운데라는 뜻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좀 하나를 보시면 엔을 가운데라고 하는 뜻으로 볼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강조하냐면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속해 있는 고린도 교회 그 가운데 안에 너희들이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좋아서 옥짝옥짝 모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려면 이스라엘의 성막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저 화면에 보시면 성막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 복판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백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왕으로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니. 그러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 제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부한 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진영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죽인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을 때는 오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복판에 딱 계신 이유가 차이가 뭐냐면 바로 제사제도 때문입니다. 제사제도 때문에 그들의 죄를 해결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의 모임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대흥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딱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교회에서 굉장히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뛰어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특별히 이 강대상에는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못 모르고 강대상에 올라갔다가는 목사님과 장로님한테 보이면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와 예배당을 신성시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서도 안 되고 발걸음도 조심스럽게 떼고 항상 교회 안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는 항상 집에서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어른들이 있으니 그 어른을 항상 의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감정이 갖고 있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그냥 마구마구 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니 어려워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제약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그리고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항상 모이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니 만사에 너희는 모든 일에 조심하라라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어른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큰소리 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니 항상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참고 막 얘기하고 싶어도 참고 화가 나는 지경에도 참고 하는 것. 왜? 나의 인격을 수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당신의 교회에서 당회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얼굴만 딱 봐도 아,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저렇게 태어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품이 참으로 훌륭하시고 인상도 좋으신 그런 목사님이 당회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큰 소리가 난다는 거죠. 안 그래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당회에 들어가면 꼭 큰 소리가 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셨는데 그 생각이 뭐였냐면 딸랑딸랑하는 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땡 치는 종이 아니라 딸랑딸랑하는 종을 당회에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테이블에 딱 가운데 놓고 분위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장로님들과 그 목사님들 중에 하나가 가운데 있는 종을 들고 딸랑딸랑딸랑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 5분 쉬겠습니다 라고 당이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 진정시키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정회하고 나서 회의를 다시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딸랑딸랑딸랑 흔든다고 회의를 딱 중단하고 다 흩어져서 또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모인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회의 가운데 계시다,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함께 회의 석상에서 계시고 어떤 모임에서 계시고 어떤 모든 어떤 이 소그룹에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모든 말과 생각에 조심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어떤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전이냐, 누가 지성소냐, 너희들 개개인이 바로 성전이고 개개인이 바로 지성소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 하나님을 담고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이시겠지만 특별히 사람의 몸을 만들 때는 굉장히 정성을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훗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몸 안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절대 몸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몸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이 육체뿐만 아니라 몸이 만들어내는 모든 인생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그게 몸입니다. 정말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뭐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진리이고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고 그렇게 중요한 거룩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이것이 우리 몸 안으로 딱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때 구체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진리에서 구체적인 진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성육신을 그냥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성육신에 포함한 굉장히 적용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추상적인 진리들, 거룩들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적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거룩,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는 인생에 딱 들어왔을 때 구체적인 진리, 실천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세상에 어느 종교에도 없고 일반적인 사상에도 없습니다.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시 헬라의 사상에서 이런 생각은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어떤 진리가 우리의 몸을 입지 않으면 그냥 듣기 좋은 추상적인 진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보면 그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냥 산상수훈은 그냥 듣기 그냥 좋은 추상적인 진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좋은데 나랑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말로 딱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제동을 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몸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육신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진리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가니 구체적인 실천적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맴돌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질 않으면 그냥 가현설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기독교 윤리를 언급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공감합니다. 어떤 진리의 말씀, 어떤 가치의 미덕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몸을 표현해서,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얼굴,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얼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얼의 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은 뭐 자기 영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나타내는 꼴, 어떤 형태, 이게 바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타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마흔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40, every man gets the face he deserves. 그러니까 40이 넘으면 누구나 그의 합당한 얼굴을 갖는 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얼, 자기가 갖고 있는 영혼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얼굴에 뜻은 몰라도 얼굴이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좋은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런데 방향을 늘 잘못 짚어요. 이 피부, 그리고 이 생김새만 좋아지게 하려고 성형수술하고 마사지하고 팩 붙이고 보톡스 맞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얼굴의 뜻이 내 얼의 꼴이니, 내 마음의 영혼의 꼴이니 피부에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 해도 얼굴이 바뀌어지겠습니까?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팽팽한 피부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톡스를 맞으려면 목에도 좀 맞지, 목에를 맞지 못하니까 얼굴은 20대인데 목은 80대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맞지 않는 팽팽한 얼굴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의 얼굴이 드러나면 이게 결국 우리의 어떤 나쁜 영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는 내 자신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니 하나님의 이 영혼이, 이 성령께서 우리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근심하시면 죄에 대해 근심하는 얼굴이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혼을 따르고 표현하는 내 얼굴이 어찌 밝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은 얼굴을 담는, 얼굴을 나타내는 얼굴이 되는데 어찌 밝아지지 않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준다.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따라 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분명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닮은 우리의 얼굴은 분명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삶의 고단함이, 그리고 내 주변에 힘든 어떤 사람들이 내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절대로 칙칙하게 바꿔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는 것은 주름 방지 아이크림이나 수분 가득한 마스크팩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온통 그 영혼에 깃들게 될 때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 내 죄들이, 죄악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얼굴을 어둡게 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고쳐갈 것이고 더 나아가 내 삶을 고쳐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대흥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시고 공동체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지체들을 만날 때 항상 말도 조심하시고 또 성질이 나더라도 그 성질 감추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지성소, 즉 나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성소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이유는 올 한 해로 우리를 거룩한 성적으로 빚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2020년의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